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일부 국가들이 태국 정부 주도로 어제 열릴 예정이던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가 지난주 미얀마 등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보낸 초청장에 따르면 이날 대화에서는 미얀마의 고위급 회의 재합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은 미얀마 문제에 다시 참여하거나 새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태국 정부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장관도 아세안이 단결해 미얀마 사태 핵심 당사자들 간의 평화협상을 중재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청을 거절했고,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미얀마 군정과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외교장관 대신 차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오늘 미얀마 군정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라요트 잔오차 태국 총리는 태국은 해상 국경뿐 아니라 3,000km 넘는 육상 국경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회담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던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반대 세력에 대한 무력 탄압을 이어온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해 아세안은 고위급 회의 배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스 해안에서 발생한 난민선 침몰 사고로 300명이 넘는 파키스탄인이 숨졌다고 파키스탄 상원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사디크 산즈라니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 처참한 사건은 불법 인신매매라는 혐오스러운 행위에 대한 대처와 규탄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인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집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은 승선자 대부분이 이집트와 시리아, 파키스탄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남부 필로스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서는 지난 14일 최대 750명의 난민이 승선한 리비아발 선박 한 척이 지중해 심해로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생존자 104명과 사망자 79명이 확인됐을 뿐 이후 추가적인 구조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성장이 정체되고 물가 상승과 생필품 수입 어려움이 겹치면서 위험한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떠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 13,0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고용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 등 40여 다국적 기업들의 이 같은 방침은 국제 비영리단체인 난민을 위한 텐트 파트너십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주최한 모임에서 공개됐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25만 명의 난민을 일자리와 연결시켜주거나 훈련하고 13,680명은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아마존은 최소 5천 명, 호텔 체인 메리엇과 힐튼은 각각 1,500명 고용을 약속했고 스타벅스와 아디다스, 로레알 등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켈리 클레멘츠 유엔 난민기구 부대표는 우크라이나인 1,200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억 1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며 이 중 약 절반은 유럽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멘츠 부대표는 이 모든 숫자는 안전과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능한 한 빨리 재건을 원하고 있는 각각의 가족들의 이야기라면서 이번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시 주석의 이날 회동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현지 시각 오후 4시 30분경부터 약 3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입항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방위 공약을 확인하는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하고 이른 시일 내에 재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이 주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18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이 약 5년 만에 한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미한 정상의 약속에 따라 향후 전략 핵잠수함 전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SSGN의 한국 입항과 관련해 이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VOA에 미시간함의 한국 입항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SSGN 미시간함이 16일 한국 해군사령부가 위치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시간함은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고 특수전 요원들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한국에 입항한 미시간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시간함은 오는 22일까지 머물며 한국 해군과 연합특수전 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군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입항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에 이어 전날인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입항은 미한 동맹이 북한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투입될 수 있는 수많은 미국의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Signifies that South Kore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backed by a lot of US military power.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미시간함을 배치하는 것은 확신과 억제 양 측면에서 매우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를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한국에 기항시켜 정례적 가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시간함은 재래식 무기만 갖추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SSBN의 한국 입항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로닌 석자는 SSGN의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Critics pointed out this could not actually strike targets in North Korea from the waters around South Korea. It's too close.
크로닌 석자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전략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경우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 한국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토마호크 미사일은 다르다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표적이 사정거리에 있어 김정은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싣지만 SSGN은 순항미사일 등 비핵무기를 주로 탑재합니다. 미국은 과거 구형 SSBN 중 4척을 순항미사일 150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SSGN으로 개조했다고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But a number of years ago, the United States took four of those submarines, converted them from SSBNs to SSGNs.
로리고 교수는 과거 미소 냉전 시대의 전략 자산은 서로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했다며 이런 기준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북한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은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꼭 핵무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SSBN이 아닌 SSGN이 입항한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미시간함을 SSBN과 같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할 것이 확실하다고 로리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해군 대령 출신인 샘 탕그레디 미국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미국이 이번에 미시간함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ut there could be a variety of reasons. The first can be given the schedule, the maintenance schedules and deployment schedules US submarine.
먼저 현 시점에서 미시간함이 자체 일정상 배치가 가장 용이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원하지만 북한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탕그레디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간 핵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한 간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자산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견해가 미국 정부나 해군 전쟁대학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탕그레디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향후 전략 핵 잠수함도 보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 해군 제독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약속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SSBN의 한국 입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이는 확장 억제의 가시적인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하고 이른 시일 내에 재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대강 기조를 지속하고 신냉전 구도를 대외 전략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위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당 중앙위 정치국은 전원회의에서 전략무력 개발의 고도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결함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았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또 보고를 통해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면서 발사 실패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정찰 정보 능력을 제고하고 우주 개발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해 쏘아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은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하며 서해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 실패 소식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 소식이 노동신문에도 보도되면서 대내적으로도 위성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정찰위성 문제가 전원회의 주요 의제에 오른 것으로 미루어 위성발사 실패 이유가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기술적 결함 자체가 단순하지는 않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거고 또 그 실수 자체가 관련 일꾼들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기술적으로 뭔가 실수나 뭐 그냥 단순한 오류였다면은 굳이 관련 일꾼들의 책임을 물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현지 지도하면서 직접 챙긴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려진 이른바 1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발사 실패 사실을 계속 숨기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일꾼들을 문책하고 재발사 의지를 천명하는 선에서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줄 타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정찰 위성을 재발사하겠다고 재차 공언한 데 대해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한 정보당국은 재발사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발사 시기를 지금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 보고는 또 미국과 한국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한 군사와 외교 관련 대응 전략도 다뤘습니다. 보고는 적들의 군사적 긴장 격화 책동에 대항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제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조치들을 결행해야 한다며 전원회의는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대응 방식들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 세력들의 전쟁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 안전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군사기술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절박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대 과업들을 제기했다고 밝혀 북중러 3강 밀착을 기반으로 외교 활동의 폭을 넓힐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한 동맹과 미한 결속 강화로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홍대 진영이 결속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느끼는 그 위협감이 증가한 거고 그 위협감을 친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상쇄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인 거라고 봅니다.
보고는 올 상반기 경제사업 총화 차원에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대해서도 각 부문별로 소개했습니다. 알곡, 즉 농업 부문을 비롯해 금속과 화학공업, 석탄과 기계, 철도 등 주요 경제 부문들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련의 결점과 폐단에 대한 분석과 극복 방안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건설 부문 외에는 객관적인 신규 성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연초에 불안정성이 극복되고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결전 폐단과 규율 미확립 등을 언급해 계획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북한 매체들의 전원회의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빠진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성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때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미북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영철 전 통전부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영철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직함을 명시했습니다. 김영철은 2021년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 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고 지난해 2월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통일전선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미,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의 복귀가 강대강 대외전략 기조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면서도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유동적인 상황과 김영철의 대미 협상 경험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이 밝혔던 강대강 정면 승부 이 기조를 유지는 하되 뭔가 모멘텀도 조금 더 이제 모색을 할 그런 방향에서 김영철을 다시 기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6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노동신문은 오수용의 사진을 실으면서 경제부장으로 직함을 표기했습니다. 오수용은 1999년에서 2009년까지 전자공업상을 맡은 뒤 내각 부총리로 승진했고 2014년부터 당 비서와 경제부장을 지내며 북한 경제를 이끈 바 있습니다. 홍민 실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국면에서는 당이 경제정책 추진력을 낼 수 없어 내각 주도의 경제관리에 치중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중 교역이 일정 수준 정상화되고 대외 경제 교류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이 경제 정책과 지도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량감 있는 오수용을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이 주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에 대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맥카시 미 하원의장이 1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최근 배팅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맥카시 의장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 중국 대사의 최근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뷰이의 질문에 그들 대사에게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First, I'd say to that ambassador, he is wrong. I wouldn't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I wouldn't bet against freedom. I wouldn't bet against.
그러면서 나라면 미국에 반하는 쪽에 베팅하진 않을 것이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쪽에도 베팅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카시 의장은 이어 나라면 푸틴과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들의 부상을 지원하는 쪽과의 거래도 중단할 것이라며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도 비판했습니다.
And I would stop dealing with Putin and supporting their rise inside Ukraine as well. I don't think anybody in the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들과 같은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8일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다음 날인 9일 싱 대사를 조치해 당시 발언이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0일 중국 외교부 측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싱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도발적 발언이 한중 관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졸렬 외교에 한국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힘을 존중하는 중국을 달래려는 시도는 잘못된 신호만 줄 것이라며 자주권과 국가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전략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과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한국과 중국은 서로 대사를 초치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한 동맹, 미한일 공조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다각도로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we have to see it in the broader context of China's behavior and its overall perspective. I mean, candidly,
우리는 이번 사안을 중국의 더 넓은 전반적 행동과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한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의 성명의 어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호되게 꾸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은 전반적으로 냉전 시대의 봉쇄적 사고방식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에 포함해 누구든 같은 편으로 여겨지면 공격할 겁니다. 저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했는데 중국은 타이완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중국이 부상할수록 점점 더 위압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전술적인 변화나 일정 기간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까지 불러왔습니다. 한국은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 간섭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를 옹호하면서 양국 관계 악화는 중국 탓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First, I don't think I would call it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but I would call it poor.
우선 저는 이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대신 졸렬한 외교라고 하겠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 말대로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 위협적이고 훈수를 두며 거들먹거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소련과 미국 외교관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점점 더 중국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그런 행동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란 점에도 동의합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많은 한국 여당 의원들은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Yeah, I mean, I think if I understand it, and obviously it's a South Korean decision, but I think that kind of attitude is the right one. Look,
물론 한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한국의 그런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현실은 그들은 힘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절제된 힘을 보여야 합니다. 미국 일각의 주장처럼 중국 정권 교체, 창피주기, 중국의 분화를 추구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의 이익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확고하고 응집력 있는 벽을 중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이 중국 외교관의 행태를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을 달래려는 한국의 태도가 오히려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를 더 부추겼다고 보시는 건가요?
Yeah, I mean, look, honestly, and you know, I don't think this is something peculiar to the Chinese. If you have a rising great power,
그렇습니다. 솔직히 중국만의 독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떠오르는 강대국을 달래려고 하면 그 강대국의 합리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이 통하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다룰 때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권이나 근본적인 안보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드 사태의 교훈은 중국을 회유하거나 달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밝혔고 작년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어 인용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을까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요.
It doesn't matter too much whether it was a personal view or a speech that had been approved.
사적 견해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연설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외교분의 뚜렷한 추세는 외교관들이 성공하려면 더 도발적으로 큰 소리치고 기자가 언급했듯이 강압을 넘어 거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자국 외교에 대한 반발로부터 뭔가 배울지 의문입니다. 10년 전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의 최고의 파트너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제적 대응은 중국에 대한 호주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은 보복 혹은 맞대응 차원에서 이번에도 같은 행동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도발에 흥분하거나 맞도발로 대응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한국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해가며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해서 미중 경쟁 사이에 끼게 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미국이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 균형 외교가 한국의 현명한 접근법일까요?
The grain of truth in the assessment is that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middle of a U.S.-China.
그런 평가에서 일리가 있는 건 한국이 미중 경제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본, 러시아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중대한 실수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크게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지리적으로 중간에 자리 잡은 국가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위치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지만 사실 인근 지역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가장 위험한 상황은 비동맹 상태로 양쪽 모두에 접근하는 겁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양 진영 사이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잠재적, 은유적, 실제적으로 전쟁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칠레에 대해 남극 대륙의 중심을 겨누는 단검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나라들은 양쪽 모두에 접근하는 외교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길이 현명한 겁니다. 즉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콜비 부차관보님,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력하게 동맹국들의 편에 설까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거래 중단은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디리스크는 맞지만 디커플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누그러지면 한국만 대중강경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Potentially, which is one of the many reasons why this thaw is such a bad idea, because it's fundamentally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it's.
그럴 수 있습니다. 미중 해빙이 나쁜 생각인 건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근본적으로는 해빙의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 등 중국 당국의 발언을 살펴보세요. 중국 내 전문가들 견해를 보도한 CNN 기사를 보면 중국인들은 해빙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열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과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높은 풍랑과 거칠고 사나운 파도, 위험한 폭풍우에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따라서 미중 해빙은 추정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중국은 블링컨 장관 방문에 앞서 미중 해빙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이 본질적으로 모든 것에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이든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에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실상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제3자에게 합리적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빙 논리엔 결함이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죠. 그건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저항하는데 미국은 다시 주요 2개국 상황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과 태도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분석 자체는 맞을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도 말했듯이 미중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있고 단호하고 강하게 동맹과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바이든 정부가 동맹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I don't agree with the analysis that we've just heard. A thaw does not mean that suddenly.
방금 들었던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해빙된다고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로서 서로를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2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해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동맹국들에 대해 강력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인도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은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안보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추정치는 작년 1월 350기였는데 1년 사이 410기로 늘었으며 보유량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핵무기 확충에 나선 것입니까? 이것이 영내에 얼마나 더 큰 위협을 제기하나요?
It's very hard to know exactly what China intends to do. It clearly has built.
우리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천명하는 목표인 지역 평화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5개 핵 보유국 중 핵탄두를 늘리는 유일한 국가로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약 40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배치했는데 경고 신호에 따라 발사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핵 선제 공격 배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핵무기 확충은 핵 선제 공격 배제 약속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크게 강화됐다기보다 시 주석이 과잉 남성성과 힘을 투사하려는 움직임이 위기 상황에서 핵 남용의 위험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중국이 핵무력을 빠르게 현대화하는 만큼 한국도 군사력을 증강해야 할까요?
Absolutely. I think we all should. Most of all, the United States, actually, South Korea is probably one of the most commendable of U.S. allies in terms.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 군사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군사적 준비 태세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훌륭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훨씬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존 아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은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평시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견되는 수준이죠. 의도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핵무력을 증강할 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타이완을 점령할 뿐 아니라 영내 전쟁에서 미국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죠.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적, 국제적으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우주비성,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 인도양, 심지어 대서양의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국의 의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조차 시진핑이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침공하게 될까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처럼 생기고 우리처럼 걷고 우리처럼 꽥꽥거린다면 아마 우리일 겁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과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외교관과 무역 일꾼 등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 희망을 접은 것이 이런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문제를 살펴보는 두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최근의 증가 추세와 그 이유 등을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평양에 있는 줄만 알았던 후배들이 그새 한국으로 탈북해 서울에서 불쑥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한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용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탈북 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유학 중 탈북해 한국에서 방송인, 소셜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 중인 평양 엘리트 가정 출신 김금혁 씨는 최근 정보당국으로부터 평양 출신 입국자의 신원을 교차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뭐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뭐 리퀘스트들이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건 결국은 이제 평양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던 혹은 중요한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탈북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여권 인사들을 인용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이 몇 주 전 탈북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는데 과거 정부 5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이 급증했다며 외교관 등의 망명 사례도 여러 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는 일부 정부 통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올해 첫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보면 평양시 출신은 2017년 이전까지 조사 대상 탈북민의 3%에 그쳤지만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1%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이 통제됨에 따라 해외 파견 노동자가 북한 이탈주민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해외 파견 노동자는 평양시 출신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민들에게 주는 보로금 지급 인원이 지난해 2013년 이후 최대인 64명이란 사실도 엘리트층 탈북민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이 67명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또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보로금을 지급받은 탈북민은 15명에 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국정원사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동수 박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여러 명의 고위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외화벌이라는 게 악조건이거든요. 아예 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좀 하던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들어보내야 이제 연장하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소환되는 거죠.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다시 돈이 없으니까 파견되면 못 나오니까 마지막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위아버리 실적 저조에 따른 책임 추궁, 오랜 팬데믹 기간 해외에 주재하면서 체감한 김정은 정권의 실정에 대한 회의감, 귀국하면 당이 사상투쟁으로 압박할 게 뻔한 현실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외교관과 무역일꾼 등 엘리트들의 탈북엔 크게 세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첫째로 탈북하는 기본 원인이 정치적인 그런 꼰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첫 번째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를 좀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유의 그 소중함,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또 박탈당하고 그냥 북한 사회에서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진짜 그야말로 오황 속에서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되니까 이것이 싫어서 탈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경제적인 권이 또 많이 작용이 될 겁니다 아마.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해외 주재 무역일꾼은 VOA에 외교관과 특수일꾼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 뇌물을 당국자들에게 고이고 나왔다며 겨우 상납금을 바치고 나면 코로나 시기에 남은 게 거의 없어 귀국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좋은 가문 출신인 리용호 외무상의 숙청을 보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심리적 동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사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릴 때부터 돌봐줬던 리명재 전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인 리용호 외무상마저 숙청되는 걸 보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그 언제 목숨이 팔의 목숨이니까 리용호가 진짜 처형됐는지는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북한 외교관들이 아무리 김정은한테 충성을 해도 까딱 한 번만 실수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체제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 체제에 기대를 가지지 말고 좀 이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고위급은 아니지만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들, 특히 정보기술 요원들의 탈북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해 말 해외에서 IT 요원 등으로 근무하던 관계자 2명이 미국에 입국했고, 중국과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IT 요원 적어도 3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의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 등을 졸업한 엘리트들로 알려졌습니다. 20년 이상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두리아나 선교의 천규현 목사는 VOA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 단체의 구출을 요청한 북한 해외 파견 요원이 9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목사는 이들 대부분이 20, 30대 IT 전문가로 팬데믹 여파 때문에 해외에 4년 이상 체류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느껴 탈북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1살인 김금혁 씨는 10년 전 탈출할 때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해외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물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하는 속에서 북한 체제의 이질성이나 혹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건 저는 시간 문제이고 지능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런 친구들은 너무나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10년 전에 거쳤고.
북한 외교관 출신 고용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궁극적으로 평양의 엘리트층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 희망을 접은 게 이런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당 정권 엘리트들이 희망을 접었다 그래요. 김정은에 대한 희망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서 뭐 두 번, 세 번 만나고 이러면서 희망이 잔뜩 불어서 아, 뭔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면서 제주도 피면서 경제도 살아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제 노딜로 되면서 다시 자력갱생 기조로 강하게 나가고 이러면서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한국 정보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엘리트층 탈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이용종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엘리트들의 탈북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에선 국정원이 해외 주재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환경을 용이하도록 움직이는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김동수 위원 등 외교관 출신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 등 엘리트 인사들이 다시 정부 연구기관 등에 채용되는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특히 북한 엘리트들은 이런 모습을 VOA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통해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면서 주재국과의 외교교섭, 해외 정보망 가동 등을 통해 더 많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이 꽉 닫힌 상황에서 이런 엘리트층 탈북은 여전히 해외 주재 일부 인사로 제한돼 있어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증가할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엘리트층의 충성심은 많이 약화했지만 그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날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게 여전히 북한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외부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북하다가 실패해 중국과 러시아의 수감시설이나 외교 공관에 갇혀 북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여전히 탈북에 대한 꿈을 접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내에 입국한 엘리트 등 평양 출신 탈북민 규모에 대한 VOA의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탈북민들의 출신지, 탈북 루트 등을 구분해서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 세계 난민의 날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자유세계에 정착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의 생활과 바람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줄로 알려진 가상화폐 탈취를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을 겨냥한 합동주의보를 내리고 관련 인물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막을 수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가상화폐 탈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가상화폐란 비트코인처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당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가상화폐 탈출을 막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지난 2년간 몇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미국 병원의 피해액 50만 달러를 회수한 겁니다. 랜섬웨어란 피해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북한 해커들이 미 중부 캔사스 병원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캔사스 병원은 북한 해커들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이 사실을 FBI에 알렸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인터넷을 통해 지불된 몸값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돈을 받은 북한 해커는 종족을 감추기 위해 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FBI는 돈 세탁 계좌에서 50만 달러 몸값과 자금 세탁용 암호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자금 세탁이란 해킹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여러 개로 쪼갠 다음 이를 뒤섞어 출처를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북한 자금 수천만 달러를 동결하고 상당한 피해액을 되찾았다고 과거 FBI에서 북한의 해킹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 암호화폐 정보기업 TRMS에 니칼슨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In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hat have been frozen, a very, very substantial amount of money that has been recovered.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5월 25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과 협력해 북한의 조직 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란 마치 외환거래소처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달러나 엔화로 바꿔주는 곳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경종을 울린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커는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민간단체를 가리지 않고 컴퓨터를 교란하고 자금을 탈취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사이버 보안은 각국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해킹 조직에 제재를 가하고 큰 목소리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였다고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한국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는 말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국제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을 더 주게 되는 거고요. 또 비트코인에 관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요소로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지난 2016년에 15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억 9천만 달러에 이어 2021년에는 4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16억 5천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출을 차단하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형사사건이나 금융범죄의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나 각국 재무당국 또는 은행 간 공조를 통해 범인을 수배, 송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유엔에서 전문가들이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일련의 규범을 제시했지만 아직 발효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김명주 교수입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달라요. 기본적인 뭐 국가 단위의 통화 그 기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 공조가 다른 해킹 사건에 비해서 특히 힘든 부분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이라서 더 잡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탈취는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의 1차 업무는 범인의 이름과 국적, 소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해커가 수시로 자신의 이름과 신원을 바꾸기 때문에 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북한 해커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서방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터넷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자 미국, 영국, 동남아 기업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그렉 레스네비치 씨는 북한 해커는 취직이 되면 낮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밤에는 해커로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a pretty clever way for them to evade sanctions and bring money in because verifying who these people are, especially if they're a remote contractor, is really difficult.
북한은 가상화폐 탈출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자금줄을 끊기 위해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28억 달러에 달했던 북한의 수출은 2022년도에는 1억 3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가상화폐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정도의 외화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건 이 사이버 해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도 북한의 가상화폐 탈출을 막지 못하면 대북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은 핵과 미사일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상화폐 탈출을 통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외화를 번다면 이 같은 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제재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TRM 랩스의 니칼슨 분석관은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Is that North Korea's hackers are not the most technically sophisticated, not the best in the world. They're just enjoying a lot of special advantages that others don't in terms of personal security and lack of legal consequences.
칼슨 분석관은 북한 해커들의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미국 FBI나 한국 수사관들의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상화폐 탈출을 막고 북한의 기술 기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0년 6월 1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아버지 날의 기원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1908년 7월 5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탄광 폭발 사고로 360여 명의 남성들이 사망한 것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린 것이 기원이 됐다고도 하지만 아버지 날이 공식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는 한 여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주 스포켄에 살던 도드는 교회에서 어머니의 날 설교를 듣던 중 아버지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던 도드의 아버지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아내 없이 6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1909년 소노라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켄 교회 목사와 몇몇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에 아버지들에게 헌정하는 교회 예배를 열자고 제안했고 도드가 제안한 날은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기에 시일이 너무 촉박해 6월 19일에 헌정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워싱턴주는 6월 셋째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렇게 1910년 6월 19일 아버지의 날 행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날은 또한 6월 셋째 주 일요일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국가 기념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하는 법에 서명함으로써 이날은 미국의 국가 기념일이 됩니다. 1975년 6월 19일 평등과 발전, 평화를 내건 제1회 세계 여성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유엔은 출범 이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한 협약의 제정과 비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세계 여성대회의 개최였습니다. 세계 여성대회는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의 정부와 비정부 단체들이 참여해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유엔은 1972년 제27차 총회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첫 해인 1975년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133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여성대회를 통해 회원국가들에게 여성 문제의 관심 분야와 여성 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